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로니 그리스도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주를 주 안에서 확신하느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법은 이에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전하니 만일 물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믿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풍랑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령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여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섯 장으로 구성된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 즉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요, 할례가 아니라 세례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살필 5장, 6장은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을 따라서 산다입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그리고 5장, 6장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가 1장에서 4장의 요약인데 율법의 역할은 병원에서 내린 진단서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예를 들어서 진단하고서 제 몸의 상태를 진단서에 세밀하게 기록하고서 당신의 남은 수명은 1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진단서가 아무리 소상하게 제 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놓았다 할지라도 그 진단서가 저를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저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 진단서를 보면 볼수록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만 깊이 깨달을 뿐입니다. 그때에 제가 그 진단서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진단서로 제 몸의 상태만 계속해서 확인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에 매이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계산서와 같고 거울과도 같습니다. 계산서에 보면은 그 지불할 액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의 계산서에는 지불해야 될 액수가 생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계산서를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계산서를 찢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또한 그 율법이 거울과 같은데 거울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 거울로 우리 얼굴을 보니까 한평생 아니 아담과 하와 이후 지금까지의 온갖 찌든 때가 우리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얼굴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울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닥에 깨뜨려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아 나를 씻겨줄 비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비누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녹여서 그 녹인 그것으로 우리의 영원히 오염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곧 그리스도께 이제는 연결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전화가 다 유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려면 그 거실에 있는 전화기 통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몰래 소근소근 통화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전화기가 무선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연결이 안 된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또 아무리 좋은 무선 전화기라고 한들 그 전화기 홀로 전화 능력을 가진 전화기는 없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무선 전화기는 전부 다 그 기지국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지국에서 보내어주는 전파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전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선 전화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충전기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충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야지만이 비로소 전화기다운 전화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파를 받지 못하는 전화기, 또 충전되지 않은 전화기는 아이들 장난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전화기는 전파와 전기에 연결된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전화기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참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에 매여 살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에게 매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만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2절, 3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나 바울은 말하노니입니다. 헬라어 동사에는 주어가 언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쓸 때에 주어를 쓰지 않고서 동사의 다양한 형태로서 주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 문장에서 주어를 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어를 강조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주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직 나만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을 한다면 그는 죽은 떡이든지 아니면 떡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역시 주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다 틀린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갈릴리 출신의 그 무식한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너희들 자신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가 당신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당신들은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질문의 답변이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제가 6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 차원에서의 그 바른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른 실천, 즉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즉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의 행동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과 행위가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1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절에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 또는 그 율법 언약,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에서 결코 그것에 매여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 즉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속에는 빚진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빚진 마음은 사람을 향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은 종이 하는 일 또는 아주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것인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흔히 교회 봉사의 3D라고 하는 그 주방봉사, 차량봉사, 토요일에 청소하는 관리봉사에는 항상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일이 힘을 많이 쓰는 것이라 힘이 약한 분들이 그런 섬기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힘을 많이 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간이 맞지 않아서 또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를 많은 분들이 꺼리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가 자신을 천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차량 봉사를 하면 주차요원 취급당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주방 봉사를 하면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역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토요일 날 관리 봉사를 하면 마치 청소 용역 일을 하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때에 몹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자신의 속이 상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역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영국의 헨리 왕자가 지금 군 복무 중이지 않습니까? 그가 2005년에 입대해서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 왕위 계승 서열 5번째 순위입니다. 그 2005년도에 입대해서 지금까지 복무 중인데 현재 그의 계급은 대위라고 합니다. 이제 곧 소령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왕실의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군사령관이 직이 주어집니다. 헨리 왕자가 지금은 그 대위인데 입대할 때는 틀림없이 그 장교로 갔으면 소위였을 것입니다. 왕자와 대위 중에서 어느 신분이 더 높습니까? 왕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헨리 왕자는 지금 복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는 그의 신분이고 대위는 그가 뭐 대위가 아니어도 훨씬 더 낮은 계급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위는 자신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자신의 신분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대위까지가 되면 왕자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뭐 귀족으로 또 더 내려가면 천민으로 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주방, 차량, 관리, 봉사 등은 모두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신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 역할이 우리의 신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거나 그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할은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는 일입니다. 주님의 역할이 낮아 보인다고 해서 주님의 신분이 변경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낮게 보이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멸시와 모욕을 주님에게 주었던 것은 주님의 역할이 주님의 신분이라고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맡은 역할이 종노릇, 즉 낮게 보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아 내가 저분에게 예수님처럼 보이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자유와 섬김이 있는 사람은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감각적인 죄, 신앙적인 죄, 사회적인 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는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잘 그 정리하고 있어야 이러한 것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23절이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개의 열매가 아니라 아홉 가지의 맛을 지닌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성령의 열매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제품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합니다. 제품은 공장에서 기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체에 열리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 자식을 가리켜서 태의 제품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태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것도 자식은 엄마라고 하는 생명체 속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의 마지막 절인 25, 2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은 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끊임없이 자신을 주님께 드린 또 주님께 얻은 자유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생기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참 안타깝지만 자신의 욕망에 매여 욕망의 신녀로 살아가는 인생은 훨씬 더 안타깝고 연민의 정이 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은총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역할이 낮아 보여서 그것 때문에 하대를 당하거나 곡해를 받을 때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되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역할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셨음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일들은 우리와 참 익숙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방치하거나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풀면 우리의 삶 깊이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님께 터를 잡고 생명 시냇가에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연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남은 생애 동안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